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실체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대다수가 이 계명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반응합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얘기는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용서 안에 있으니까 이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거다는 이러한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의 계명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단지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었으니까 계명은 사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난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계명은 사라지지 아니했는데 단지 문제는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떠한 잘못된 이해냐? 말씀드린 대로 계명에 대한 반응을 내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행함의 규례로 문제로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과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계명을 왜 지키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할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계명의 도사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런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계명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까지 그들은 만들어 내면서까지 자기들을 철저하게 계명에다가 집어넣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 과연 누굴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계명을 그토록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신앙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고 나아가서는 결국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이름, 내 영광, 나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낼까? 결국 이들이 화를 내고 분노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신앙의 행위로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걸 무시해버릴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분노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된 게
이 율법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몽땅 죄인으로 다 여겨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 더 큰 악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몰아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예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영락 자기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전락되버리는 것을 그들이 실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또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들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자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책망을 해버리는 것.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들을 그 행위들을 몽땅 다 죄로 규정해버렸던 것.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한 말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같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게 뭐냐? 하려면 골반인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려고 기도한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건 역시도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신앙 높임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로서는 예수께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현대교인들 계명을 그런 식으로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인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뭔가를 보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현대의 교인들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신자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걸 신앙으로 보시고 복주신다는 그런 생각에들 많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과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의 잘못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자책감을,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책감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생각에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계명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실천을 묻지를 않으신다는 것.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실천을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천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실천을 보시고 우리가 계명을 얼마큼 행했느냐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뭐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실천을 묻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실천을 보지를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 가지고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예 우리에게 실천을 묻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완성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 실천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실천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성자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완성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그 정신을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율법 정신이? 그게 뭐였습니까? 율법의 정신. 네, 성경 무덤에 나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죠. 항상 답은 쉬운 데 있어요.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요, 사랑이 있을 때 자연히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조항을 실천했다. 야, 이건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자연히 그러한 그 조항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얘기죠.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 실천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사랑이 너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너에겐 짐이 아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결국 계명은 여러분께 무거운 짐으로 항상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실천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까? 뭡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사랑이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배울 것이 바로 이음이란 얘기죠. 내가 계명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살피면서 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신앙이 없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살피고 심판을 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은 신자에게는 무거운,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짐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깊어진다면은 자연히 계명의 모습, 말씀의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계명을 지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사랑을 알게 하셔서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살아가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 삶이 보여진다면은,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야, 내가 이 신앙이 없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나에 대해서 애통하고 한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죄책감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여전히 심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겁니다. 사랑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의 문제가 4절에 와서는 세상의 문제로 연관이 돼서 나타납니다. 계명의 문제가 세상과의 문제로 언급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3절서 계명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4절에 와서 난데없이 세상 문제가 나오니까 3절과 4절이 연관이 안 되는 그냥 그런 그 서로 다른 문제로 이렇게 얘기해지겠지만은 절대 그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 4절에 나온 대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유는 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사실 알아먹기 쉽게. 그 이유는 그러면 쉬울 건 대저 이렇게 뭐 말로 하니까는 그냥 대저 이 말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구절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3절과 4절이 뭐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저라는 말을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자 3절 연결하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이유는 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 세상을 이기는 문제와 연결될 뿐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라겠습니까? 1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하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것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죠.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서 세상을 이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이런 말에서 뭘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세상으로 그렇게 번뜩 떠오르냐는 것이죠. 흔히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가서는 안 되는 것, 접해서는 안 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향락 산업이랄지 오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들 여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뭐 노래방 가지 않고 또 뭐 술집 안 가고 영화관 같은 것 안 가고 어쨌든 이런 오락적인 것에서 좀 멀어지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들 여기는 것이 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을 그 세상 풍습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 또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세상 풍습에는 이제 곧 설날 오죠. 설날도 이제 세상 풍습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기도 하고 또 추석 같은 이런 명절들까지 이 세상 풍습으로 또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향락적인 거, 오락적인 놀이에 안 빠지는 거, 또 명절 같은 거 안 지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멀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놀이방 안 가는 거, 이걸 가지고 세상 이기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실제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좀 있어요. 흔히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시대에 뭐 오락, 향락 산업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오락이 있었겠지만 그게 지금에 비해서 뭐, 지금 오락과 비할 바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또 사도가 그런 오락 같은 걸 염두에 둬가지고 뭐 세상 이기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이기는 것이 겨우 노래방 안 가고 오락 안 빠지는 그런 문제긴단 말입니다. 이처럼 그 세상 오락을 멀리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고 금욕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금욕적인 것을 믿음으로 여기면 그건 안 돼요. 금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의 어떤 그 의지고 자기 생각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이기려면 결국 오락에 안 빠지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제일 좋은 데가 수도원이죠. 수도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리 봅시다.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수도원이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고 살아간다 해가지고 수도원이 세상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수도원 역시도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오락 어떤 그런 향락적인 그런 산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들이 뭐 아까 앞서 말한 대로 향락적인 그런 쾌락적인 그런 것들만 딱 염두에 두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결국 날 위한다는 것, 그것으로 중심이 돼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 이리 보시면 좋습니다. 뭐가 세상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다. 그게 세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세일악이라는 얘기죠. 결국 신자가 세상에 싸운다 그런 얘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산업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걸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적하겠습니까? 세상이 그 신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1번 교회를 못 지키게 한다, 2번 교회를 못 가게 한다, 3번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 몇 번입니까? 벌써 3번이죠. 결국 세상과의 싸움이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세상과의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뭐 오락실 안 가고 이런 게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보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이 자체가 이미 싸움이란 얘기죠. 그게 싸움이고 그게 승리란 얘기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내 힘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의 이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무지예요. 그러니 싸운다고 해봐야 엉뚱한 싸움만 붙들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 세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반응이 여러분께 오겠습니까? 야, 신앙 좋다, 이름만 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롱과 무시와 의심여김, 바보 취급당하는 이런 반응만을 접할 것이란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착하다, 이리 칭찬하는 반응은 없어요. 조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반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조롱받는 것, 무시받는 것, 나에게 올 불이익들, 손해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런 불이익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크다할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세상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날 위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 살려고 하고 또 은혜를 드러내는 그것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더 치중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내 욕망이 살아있는 바로 그 내 안, 그게 바로 세상 자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세상을 밖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세상을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는 내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주십시오, 이리 소원할 때 그게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한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내가 이미 내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 문제가 계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계명이 무거운 것이 무엇 때문이라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실천해야 될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항상 계명이 무겁다겠습니다. 실천하지를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이것으로 자꾸 무거운 짐이 되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명이 가볍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한 계명으로 보지를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긴 자들은 계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명으로 그렇게 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들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를 나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조항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무겁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그게 그 중심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지도 아니하는 그런 난류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바로 그 문제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딴 데가 찾지를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 손길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이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는 자신을 깊이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걸 주님을 보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코 거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만이 나에겐 제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계명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나를 위한 계명이 아니니까, 실천을 위한 계명이 아니니까 가벼운 계명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진 채 사랑 얘기해봐야 그건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계명을 말해봐야 그 계명은 여러분께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토록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주를 보면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악함만 발견될 뿐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지독히도 사랑이 없는 그런 나를 또다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손길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여전히 주의 믿음만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깊이 빠진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인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고 가벼운 곳에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간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